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BOA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BOA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세계 인권의 날을 하루 앞둔 어제 성명에서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고 확인한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그들이 무엇을 믿고 사랑하든 또 어디에 살든 차별 없이 이러한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모두라는 건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내재된 존엄성과 모든 사람이 지닌 권리가 세계 정의와 평화의 기반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혹한 전쟁은 이러한 보편적 인권을 옹호해야 할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동맹과 함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용감하게 자신의 나라와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인권을 유린하는 건 러시아 정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면서 세계가 잔혹행위와 인종차별, 우리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탄압에 직면함에 따라 우리는 학대 문제를 부각하고 책임을 지우기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과 환경운동가, 시민사회 구성원 등을 포함한 용감한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기초한 우리의 비전을 옹호한다며 세계 인권 선언에 대한 각국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2억 7,500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새로운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안을 승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무인 비행체, 드론 위협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대응 역량과 방공망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원안에는 고속 기동 포병 시스템용 로켓 100과 155mm 탄약, 군용 차량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국이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의 권한만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건 이번이 27번째입니다.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어제 기자들에게 지원안에 포함된 무기가 현재 우크라이나로 향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홍콩 법원이 현재 수감 중인 반중매체 빈과일보 전 사주에게 징역형을 추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지방법원은 오늘 지미 라이 전 빈과일보 사주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5년 9개월을 추가했습니다. 법원은 라이 전 사주가 언론 보도 목적으로 임대한 사무실을 컨설팅 회사가 이용하도록 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이 전 사주는 지난 2020년 8월 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수감 중입니다. 앞서 홍콩 법원은 불법 집회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라이전 사주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현재는 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입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홍콍 보안법은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개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와 아르헨티나가 2022 카타르 월드컵 4강에 진출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어제 카타르 알 나이안의 에듀케이션 시티 경기장에서 열린 브라질과의 8강전 경기에서 승부차기 끝에 4대2로 승리했습니다. 이날 강력한 우승 후보인 브라질과 맞붙은 크로아티아는 0대0으로 전후반을 마친 뒤 연장 전반 브라질에 1점을 내주고 연장 후반에 만회골을 터뜨리며 승부차기에 돌입했습니다. 이어 브라질의 첫 번째와 네 번째 키커가 실축하면서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같은 날 카타르 루사일 경기장에서 8강전 경기에 나선 네덜란드와 아르헨티나도 연장전까지 2대2를 기록하며 승자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이후 승부차기에서 아르헨티나가 4대3으로 이기면서 4강에 올랐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는 한 골 한 도움을 기록하며 맹활약했습니다. 크로아티아와 아르헨티나는 오는 13일 경기를 통해 최종 결승에 오를 팀을 결정합니다. 오늘은 모로코와 포르투갈, 그리고 프랑스와 잉글랜드가 4강 진출을 놓고 경기를 펼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황해도와 평안도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함경남도 남부 지역에는 새벽부터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지역에 따라 최저 영하 8도에서 영상 8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함재였습니다.
첼리스트 요요마는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음악가입니다. 1962년에 11월 자기의 키만한 첼로를 들고 4살 위 누나와 함께 케네디 대통령이 참석한 공연장에서 7살에 중국의 신동 첼리스트로 소개돼서 미국 무대에 처음 선보였는데요.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올해 1963년 11월 22일에 암살로 숨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이름을 붙인 문화공연장의 창립 50년 기념 전시회의 오프닝 무대 연주자로 섰습니다. 7살의 요요마가 세상에 이목을 끌었던 60년 전의 공연은 지금의 케네디 센터로 불리고 당시에는 수도 워싱턴 DC에 들어서는 국립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기금 마련 행사였습니다. 1년에 평균 3천여 건의 공연과 전시를 열고 있는 케네디 센터는 올해 창립 반세기를 맞아 생전에 예술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지원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기리며 예술과 예상 존 F. 케네디 대통령이라는 제목으로 영구 전시 공간을 마련했고요. 이를 기념하는 공연에 요요마의 첼로를 선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여행 도성민입니다. 오늘 클래식 음악여행은 미국의 첼리스트 요요마가 연주하는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첼로 협주곡 2번 D장조 작품 번호 101의 3악장 알레그로입니다. 호세 루이스 가르시아가 지휘한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2번 D장조 작품 번호 101의 3악장 알레그로 요요마의 첼로와 호세 루이스 가르시아가 이끈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주말의 음악 여행 시작했습니다. 1700년대 후반에 활동한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하이든 교회 음악, 중세 종교 음악이 중심이었던 고전 음악 시대를 거쳐서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를 지나면서 생겨났던 그 다양한 음악 형식 속에 이 교향곡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100개가 넘는 교향곡 작품을 남겨서 교향곡의 아버지다라는 별칭도 얻었는데요. 졸고 있는 청중의 잠을 음악으로 깨웠다는 놀람 교향곡,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를 연상하게 하는 시계 교향곡, 큰 소리에 다악기 연주가 돋보이는 군대 행진곡 등 이 친근한 이름의 교향곡들이 모두 하이든의 작품입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고전 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작곡가 펠릭스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작품 번호 64의 3악장 이어드립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함께 바이올린 협주곡 중에 최고로 꼽히는 곡입니다. 1845년 초연 때부터 그 명성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자, 우아하고 서정적인 분위기에서 빠르고 생기 있는 선율로 이어지는 3악장 알레그레토 논 트로포, 알레그로 몰토 비바체입니다. 미국의 바이올리스트 루이지 롤리치, 이탈리아의 지휘자 피에로 감바가 지휘한 런던 교향악단이 연주했습니다. 프란츠 페터 슈베르트의 즉흥곡 F단조 작품번호 142의 1악장 싱가포르에서 태어난 영국의 피아니스트 멜빈 탄의 연주로 들었고요. 앞서 들려드린 곡은 펠릭스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작품번호 64의 3악장 알레그레토 논 트로포 알레그로 몰토 비바체였습니다. 루이지 에룰리치의 바이올린 피에로 감바가 이끈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주말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류트 협주곡 D장조 작품번호 83의 2악장 라르고가 이어집니다. 류트는 16세기 유럽에서 썼던 기타처럼 현을 뜯거나 튕기면서 소리내는 악기입니다. 바로 그 음악에서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악기인데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도 류트로 쓴 작품 만들었고요. 바르크 시대를 상징하는 많은 미술품에서도 류트를 볼 수 있습니다. 만돌린처럼 배 부분이 뒤로 블룩하게 생겼습니다. 울림통 앞면이 뚫려있는 기타와는 다르게요. 장식을 새긴 다양한 모양의 나무판으로 울림통을 또 닫아놓은 것처럼 보이는 게 차이점인데요. 클래식 기타 같은 음색이 나지만 조금 더 고풍스럽고 종교적인 분위기라고 할까요? 류트가 쓰인 음악을 듣고 있으면 중세시대의 어딘가로 이끌어주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류트 협주곡 D장조 작품번호 93의 2악장 라르고입니다. 영국인 기타 연주자 줄리안 브림과 존 엘리어트 가디너가 지휘한 몬테베르디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할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영화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1993년에 만든 미국 영화 순수의 시대입니다. 1870년대 뉴욕, 화려한 상류사회가 배경입니다. 명문가의 남자인 변호사 류랜드가 양가집 처자 메이와 약혼을 앞두고 있는데 학교 동창이자 약혼자 메이의 사촌인 엘렌을 만나게 되면서 시작되는 마음의 동요와 곤회가 영화의 큰 줄거리입니다. 엘렌은 결혼해서 유럽에 살다가 결혼 생활을 박차고 뉴욕에서 지내고 있는 백작 부인입니다. 가문과 전통,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절, 누구도 대놓고 표현하진 않지만 엘렌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고 뉴랜드는 그런 수군거림이 불편합니다. 뉴랜드는 약속대로 자신을 너무나 좋아하는 메이와 결혼을 해야 하는데 엘렌이 나타난 후로 마음이 자꾸 엘렌에게 갑니다. 너무나 참하고 순종적인 메이와 자유분방하고 매력적이지만 외로워 보이는 엘렌 사이에서 흔들리는 뉴랜드의 불안한 마음이 줄타기를 하듯 아슬아슬합니다. 자신에게 솔직하고 싶은 뉴랜드는 약혼자 메이에게 고백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로 말 주제를 돌리는 메이. 메이도 언제부턴가 달라진 뉴랜드에게 다른 여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뉴랜드와 엘렌의 감정은 이제 너무나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뉴랜드는 엘렌에게 더 다가가려 했는데요. 하지만 엘렌은 모르는 척하면서 자리를 피하니 뉴랜드의 마음이 더 불안합니다. 뉴랜드는 이제 정말 메이에게 고백하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가졌다는 메이의 말에 아무 말을 못하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 아무런 감정 없이 자리를 피했던 엘렌이 사촌 동생 메이로부터 임신 소식을 듣고 자신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뉴랜드는 60을 바라보는 노인이 됐습니다. 아내 메이와는 사별한 지가 몇 해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아들과 유럽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엘렌을 만나기로 했다는 말에 놀라고만 뉴랜드. 하지만 뉴랜드는 아들만 엘렌 집으로 올려보내고 그저 멀리서 창문을 바라보며 설렜던 그 젊은 날의 마음을 반추합니다. 영화 순수의 시대. 1870년대 뉴욕 상류층의 문화와 복식, 또 지방 곳곳을 장식한 미술품과 식탁을 채운 고급 식기들이 시선을 끕니다. 오페라를 보는 것도 파티를 열고 참석하는 것이 중요했던 상류층의 일상 속에 주인공들의 그 세심한 감정 변화가 돋보입니다. 뉴랜드 역은 배우 다니엘 데이루이스, 엘렌 역에는 미셸 파이퍼, 메이 역은 위노나 라이더가 맡았습니다. 영화의 시작과 끝은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의 아리아가 중요하게 쓰였고요. 파티 장면에 나온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왈츠곡들, 또 멘델스존의 현악 5중주와 함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시란조 비창이 영화 속 배경음악으로 쓰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호로비치의 피아노 연주로 비창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프랑스 작곡가 에릭 사티의 주드브였습니다. 프랑스의 소프라노 레진 크레스팽의 목소리, 또 필리프 앙트로몽의 피아노 반주였습니다. 주드브는 당신을 원합니다라는 프랑스 말입니다. 당신의 연인이 되게 해달라면서 고민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그저 우리 두 사람이 행복해질 시간을 꿈꾼다는 얘기입니다. 당신 곁에서 평생 살고 싶습니다. 당신은 내 것이 되고 나도 당신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갈구하는 마음을 가사로 담아놓은 에릭 사티의 사랑의 고백 노래가 바로 주드브입니다. 짧은 시간 사랑했지만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된 연인 수잔 발라동과 사츠의 사연은 작곡가 쇼팽과 그의 연인인 조르주 상드만큼이나 유명합니다. 이 발라동이 떠난 뒤에 평생 혼자 살다가 죽게 된 사티가 그 사무침에 그리움을 담아서 만든 곡이라고 하는데요. 잔잔하고 느린 왈츠풍이어서인지 소프라노의 목소리가 잘 어울리는 사랑의 노래로 또 결혼식의 축하곡으로도 자주 불리고 있답니다. 피아노나 현악기 연주로 듣는 주트브의 멜로디, 또 편안하고 그윽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주말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웨이 한국어 방송의 클래식 고전 음악의 향기를 전하는 시간이고요.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함께합니다. 독일 작곡가 카를 본 베버의 오페라 정령의 지배자 서곡 이어드립니다. 베버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발전했던 오페라에 독일말로 대사를 하는 징슈필이라는 독일식 오페라 장르를 만든 작곡가입니다. 본래 이 곡은 오페라 공연 전에 분위기를 이끄는 서곡으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오페라와는 상관없이 결계의 연주용 음악으로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지휘자인 로이 굿맨이 이끈 하노버 밴드가 연주하는 베버의 오페라 정령의 지배자들 서곡입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오늘 여행을 마무리하는 곡은 노르웨이 작곡가 에드바르드 그리그의 지난 봄이라는 곡입니다. 두 개의 슬픈 선율이라는 작품 가운데 한 곡이고요. 봄이 아주 짧은 북유럽 노르웨이에 눈이 덮였던 산이 초록으로 변해가는 그 짧은 기간의 봄의 느낌을 음악으로 담아냈습니다. 오늘은 유진 올만디가 지휘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곡으로 그리그의 지난 봄 듣겠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 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